6. 고통에 대한 오해옵에 대한 강연. 같은 날 저녁에 베세다에서 요한이 예수에게 왜 그렇게 겉보기에도 결백한 많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체험하는지 물었다.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 요한에게 대한 대답으로 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너는 재난의 의미와 혹은 괴로움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는 샘족 문학의 걸작인 욥의 고통에 관한 성서의 이야기를 읽지 못했느냐? 이 놀라운 비유가 주님의 한이 누리는 물질적인 번영에 대하여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나지 않느냐? 욥은 자녀, 재물, 명예, 지위, 건강 그리고 사람이 현세의 일생에서 가치를 두는 모든 것에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너는 잘 기억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유서 깊은 가르침에 따르면 그러한 물질적인 번영은 신성한 은혜를 입었다는 충분한 증거였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적 소유물이나 그러한 현세의 번영이 하느님의 은혜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부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도 똑같이 사랑하는 분이다. 그는 개인들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 신성한 법의 위반은 조만간 처벌이라는 추수가 뒤따르고 반면에 사람들이 분명하게 결국에는 자신들이 뿌린 것을 거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인간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언제나 선행된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님을 늘 알아야만 한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대한 참된 해답을 찾아내는 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즐기고 있는 빛을 가지고는 너희는 이 독특한 비유에서 그들이 상연하는 부분 부분들을 사탄의 역할로 돌리기도 힘들고 하느님의 역할로 돌리기도 힘들 것이다. 욥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두루 그의 지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혹은 그의 철학적 어려움의 해결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자신의 신학적 방어가 부서지는 바로 그 면전에 이르러서도 그는 나는 나 자신이 몹시 싫다 라고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높이로 상승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는 하느님의 환상을 보는 구원이 허락되었다. 그렇게 비록 잘못 납득된 괴로움을 통해서도 욥은 도덕적 납득과 영적 통찰력에서의 초인간적 경지로 상승했다. 괴로워하는 하인이 하느님의 환상을 얻으면 거기에는 모든 인간의 납득을 통과하는 혼의 평화가 뒤따른다. 욥의 첫 친구인 엘리바스는 고통받는 자에게 그가 번영을 누리던 시절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처방해 주었던 바로 그 꿋꿋함을 그의 환란 속에서 똑같이 드러내 보이라고 강력하게 권유하였다. 이것짓 위로자는 말하였다. 욥이여, 너의 종교를 신뢰하라. 괴로움을 겪는 자는 사악한 자이며 정의로운 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너는 이 처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 있었음이 틀림없으니 그렇지 않으면 너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느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는 잘 알고 있다. 사악한 자는 결코 실제로 번영할 수 없음을 내가 알고 있다. 어쨌든 사람은 곤란을 겪는 운명으로 정해진 것처럼 보이고 아마도 주님께서 단지 너에게 좋으라고 너를 응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불쌍한 욥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문제에서의 그러한 해석으로부터 큰 위로를 얻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의 조언은 그 당시 인정받던 신학의 입장에서는 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다. 빌닷이 말하였다. 하느님은 부당할 수가 없다. 내 자녀들이 죽었으므로 그들이 죄인이었음에 틀림없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 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실제로 정의롭다면 하느님은 분명히 너의 고통으로부터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하느님이 사람을 다룬 역사로부터 전능자는 오직 사악한 자만을 없앤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대답했는지를 너는 기억한다. 그는 말하였다. 하느님이 도움을 청하는 나의 외침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어떻게 하느님이 정당하면서 동시에 나의 결백함을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는가? 내가 전능자에게 드린 간청으로부터는 아무런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지금 배우고 있다. 선한 자에 대한 사악한 자의 박해를 하느님께서 관용으로 참아주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분별할 수 없겠느냐?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허약한데 전능한 하느님의 손에서 어떤 배려의 기회를 얻겠느냐? 하느님께서 나를 스스로 인나로 만드셨으므로 그러니 그가 나를 외면하면 나는 무방비가 된다. 어찌하여 하느님은 이러한 비참한 모양으로 그저 괴로움을 겪도록 나를 창조만 하신 것인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조언과 욥 자신의 마음을 차지했던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누가 욥의 태도에 도전할 수 있는가? 욥은 인간적인 하느님을 갈구하고 있었으니 그가 사람의 필사자 처지를 알고 긴 파라다이스 상승의 이 첫 번째 일생의 한 부분으로서 때때로 올바른 자가 결백한 가운데 고통받아야 함을 납득하는 그런 신성한 존재와의 교제에 굶주렸다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이제부터 욥의 고통을 언제까지나 견디도록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저들 모든 이를 위로하고 구조할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와 있다. 욥의 세 번째 친구 소팔은 그때 여전히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을 하였다.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나 하느님의 길을 이해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아마도 너의 모든 비참한 불행에는 어떤 감추어진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세 친구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욥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는 사실을 단언하면서 하느님에게 직접 도움을 간청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의 친구들과의 두 번째 회합이 시작되었다. 엘리바스는 더욱 준엄해지고 비난하면서 빈정거렸다. 빌닷은 욥이 친구들을 경멸하는 것에 분개하게 되었고 소팔은 그의 우울한 조언을 되풀이하였다. 이때가 되어서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느님에게 다시 간청하였다. 이제 그는 그의 친구들의 철학 안에서 재현되고 심지어 그 자신의 종교적 태도 안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불공정의 하느님에 맞서서 공정한 하느님에게 간청하였다. 다음으로 욥은 필사자 실존에서의 불공평이 더욱 공정하게 시정될 미래 일생의 위안 속으로의 비난을 택했다. 사람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에 실패한 것이 욥을 하느님에게 몰아갔다. 그런 후에 그의 가슴 속에서 신앙과 의심의 커다란 투쟁이 뒤따라 일어났다. 마침내 고통을 겪는 인간이 생명의 빛을 보기 시작하고 시달리던 그의 혼은 희망과 용기의 새로운 높이로 상승했다. 그는 계속 고통을 겪고 그리고 심지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깨우친 혼은 이제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자가 살아계신다라는 승리의 외침을 외쳤다. 하느님이 그들의 부모를 벌주기 위하여 그 자녀들을 괴롭힌다는 신조에 욥이 도전하였을 때 그는 전적으로 옳았다. 욥은 언제까지나 하느님이 정의롭다는 것을 즉시 인정했지만 영원자의 개인적 성격에 대하여 혼이 만족하는 어떤 계시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이다. 어떤 고통당하는 필사자도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를 납득함으로써 얻는 위로를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회오리 바람으로부터 하느님이 말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있던 당시로서는 장엄한 개념이었지만 너희는 이미 아버지가 자신을 그런 식으로 계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인간의 가슴 안에서 조용하고 작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이 길이다. 그 길로 걸어라. 하느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가 너희를 그가 무엇이라는 그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가 너희가 무엇이라는 그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냐. 그런 후에 예수가 이렇게 마지막 언급을 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들의 자녀를 자진해서 괴롭히지 않는다. 사람은 첫째로 시간에서의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와 그리고 미숙한 물리적 실존의 악에서의 불완전으로부터 고통을 겪는다. 그 다음으로 죄생명과 빛의 법칙을 어김의 냉혹한 결과로 고통을 겪는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땅에서 정의로운 하늘의 법칙에 반하는 반란으로 자기 자신의 사악하게 불의한 고집에 따라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사람의 비참한 불행은 신성한 심판이 개인적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의 현세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악한 자의 간절한 부탁에 의해 하느님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미신으로부터 해방되어라. 하느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그릇된 관념들이 선한 사람들조차 정직하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욥기를 공부하라. 그러고 나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애처롭게 괴로워하던 욥이 어떻게 하여 위안과 구원의 하느님을 발견했는지 유의하라. 마침내 그의 신앙이 아버지로부터 치유의 자비와 영속하는 정의로움으로 퍼붓는 생명의 빛을 분별하기 위해 고통의 구름을 꿰뚫었다. 요한은 여러 날 동안 그의 가슴 속에서 이 말들을 숙고하였다. 그 정원에서 주와 가진 이데아의 결과로 그의 전체적인 훗날, 일생은 현저하게 변화되었다. 그는 훗날 시절에 다른 사도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간 괴로움의 근원, 본성 그리고 목적에 관하여 그들의 견해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데 많은 것을 했다. 그러나 요한은 주 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결코 이 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